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25일 이란과의 핵 협상을 위해 스위스로 향했습니다. 케리 국무장관은 26일 스위스 로잔에서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과 만나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막바지 협상을 벌일 예정입니다. 협상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과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의 핵 개발을 막는 한편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은 지난 몇 달간 3월 말까지 정치적 합의를 마치고 6월 말까지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앞서 케리 장관은 스위스로 향하기 전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협상 진행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정상들이 25일 150명의 사망자를 낸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 추락사고 현장 부근을 찾았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마리아노 라후이 스페인 총리는 현장에 투입된 구조 요원들로부터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수색 요원들은 이날 시신과 비행 기록이 담긴 블랙박스를 찾기 위해 가파른 산비탈에 투입됐습니다. 사고 현장은 산세가 험해 요원들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서 사고 뒤 몇 시간 만에 수색 요원들은 조종실 음성 녹음 자료가 담긴 블랙박스를 수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료 분석이 끝나면 사고 당시의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사고 여객기에는 독일인 72명으로 가장 많았고 스페인인도 55명에 달하는 등 모두 18개 나라 국적자들이 탑승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사고 여객기에 타고 있던 미국인 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크라이나의 국제신용등급을 최저수준 바로 윗단계인 CA등급으로 낮췄습니다. 최저평가인 C등급은 채무 불이행 상태인 디폴트를 의미합니다. 무디스는 14일 성명에서 우크라이나가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금융 400억 달러를 제때 갚지 못하는 디폴트 상황이 사실상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가 진행 중인 채권자들과의 채무조정 협상에서 채권자들이 큰 손실을 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국경 부근에서 1년째 계속되고 있는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과의 충돌 사태로 경제가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무디스 측은 우크라이나의 경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전망을 내리게 된 것은 높은 수준의 국가 채무와 부채 규모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최대 규모 호위함인 이즈모가 25일 취역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25일 요코하마에서 호위함 이즈모 인도식을 가졌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즈모는 배수량이 19,500톤이며 길이 248m, 폭 38m의 규모입니다. 또 이즈모는 헬리콥터가 최대 5대까지 동시에 이착륙할 수 있고 자위대가 도입할 수직 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도 실을 수 있습니다. 해상자위대는 이즈모와 같은 호위함 한 척을 건조하고 있고 2년 후에는 대형 호위함 4척을 일본 주변에 투입해 운용할 전망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도심에서 25일 자살 폭탄 공격이 벌어져 6명이 숨지고 최소 22명이 다쳤습니다. 아프간 관리들은 이날 공격에 대통령궁을 비롯해 국방부와 재무부 등 정부 주요 시설 근처에서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 내무부 대변인은 이번 공격이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확실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사건을 저질렀다고 시인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키스탄 군 당국은 이날 아프가니스탄 국경 부근의 공습에 가해 탈레반 무장요원 30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군은 또 반군이 은신해 있는 키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이번 공습으로 두 개의 무기고를 파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군도 같은 날 아프가니스탄 북동부 지역에 무인기 공습을 가해 11명의 무장요원들을 사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뉴스 이주원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조은정입니다. 2015년 3월 26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미 국무부는 천안함 폭침 사건이 북한의 소행임이 확실히 밝혀졌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직속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 위원들과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북한 개성공단을 방문했습니다.
국제보건의료재단 관계자 등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들이 개성공단 보건의료 실태 파악을 위한
세실 헤이니 미군 전략사령관이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북한 핵무기 소형화에 대한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천안함 폭침 사건이 미국의 모략극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객관적 조사에 따라 북한 소행임이 확실히 밝혀졌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사건 직후 이뤄진 객관적 조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fully supports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gard to the Chonan incident and the objective investigation that followed.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5일 북한이 천안함 사건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북한 소행이 틀림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The report issued May 19, 2010 by the team of international investigators reflects an objective and scientific evaluation of the evidence, which points overwhelmingly to the conclusion that the Chonan was sunk by North Korean torpedo.
2010년 5월 19일 발표된 국제조사단의 보고서가 증거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결론을 합도적으로 내렸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천안함 폭침 5주기를 하루 앞둔 25일 천안함이 미군 잠수함과 충돌에 침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날에도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한은 천안함 사건과 무관하며 남측은 오이사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의 대통령 직속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 위원들이 포함된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북한 개성공단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거부로 북측 의료시설은 둘러보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준비위원회 김성재 사회문화분과위원장을 비롯한 통준위 관계자 4명이 포함된 남측 방북단이 25일 육로를 거쳐 개성공단을 찾았습니다. 민간단체인 국제보건의료재단 차원의 방북으로 개성공단의 보건의료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의 관련 설명입니다.
국제보건의료재단 관계자 등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들이 개성공단 보건의료 실태 파악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개성공단 보건의료 관련 시설인 타가소, 개성공단 부속의 및 북측종합진료소 등을 시찰하고 16시 30분경 입경할 계획입니다.
남측 방북단은 그러나 개성공단 내 남측 의료시설만 둘러봤을 뿐 당초 예정됐던 북측 진료소와 타가소는 시찰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통준위 관계자들이 방북단에 포함됐다는 한국의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아 시찰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남측 방북단은 북측 진료소와 타가소를 밖에서만 살펴봤으며 북측 관계자의 설명 없이 남측 의사들로부터 설명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측도 사전에 통준위원들이 포함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이들의 방북이 공개적으로 알려진 상황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정종욱 통준위 민간 부위원장의 흡수통일 발언 논란을 문제 삼아 통준위 해체를 거세게 요구하는 등 비난 공세를 이어왔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번 방북은 3월 초순경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거쳐 협의된 것으로 개성공단의 보건의료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모자 보건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세실 헤인이 미군 전략사령관이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가능성을 거듭 언급했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사드 도입은 한국의 결정에 달렸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헤인이 사령관이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북한 핵무기 소형화에 대한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I don't see any tests yet that associated with this miniaturized claim. But as a combatant commander, as commander of your strategic command, it's a threat that we cannot ignore as a country.
헤인이 사령관은 24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관련 실험을 보진 못했지만 전략 사령관으로서 무시할 수 없는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 소형화 주장을 한 만큼 그런 가능성을 상정해 방어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북한이 우주 발사체 등 다양한 종류의 로켓을 쏘아 올렸고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KNOA를 과시한 점도 위험한 조짐으로 꼽았습니다. 앞서 헤인이 사령관은 지난 19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도 북한이 이미 핵무기 일부를 소형화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헤인이 사령관은 한국의 사드 도입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무엇이 필요한지는 한국이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I think South Korea has to determine what it needs. They're a great partner that we have worked with in multiple dimensions.
다만 관련 논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를 앞서가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한국과 일본 순방길에 오른 마틴 댐시 미 합참의장도 이날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미국, 한국, 일본 간 미사일 협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통합된 방공과 미사일 방어 우산을 구축하는 데 진전을 보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이 미한일 3국 간 상호 운영성을 높이기 위해 미사일 방어 체계 획득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댐시 의장은 이번 한국 방문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통합 방공 미사일 방어 구축, 군사연습과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책에 대한 기존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미한 합동군사훈련 기간 동안 도발하는 양식이 다소 예측 가능하다며 이는 현 수준의 군사훈련을 계속 실시해야 할 필요성을 높여준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해군이 천안함 피격 사건 5주년을 앞두고 서해상에서 대규모 해상 기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응해 차기 호위함과 유도탄 고속함, 스파이크 미사일을 배치하는 등 대비 태세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해군은 천안함 피격 5주년을 앞두고 천안함 피격을 상기하는 동시에 천안함 장병들이 피로 지킨 영해를 살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대규모 해상 기동 훈련을 24일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엔 3,200톤급 한국형 구축함인 을지문덕함과 2,500톤급 신형 호위함인 인천함, 그리고 천안함과 동급인 초계함 신성함 등 함정 10여 척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지휘한 강석봉 한국 해군 대령은 불굴의 전투 의지로 도발하는 적을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해군은 지난 5년간 절치부심하며 적을 처절하게 역량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춰왔습니다. 불굴의 전투 의지로 필성 해군의 전통을 이어나가겠습니다.
한국 해군은 천안함 피격 이후 지난 5년간 천안함을 기억하라는 구호 아래 적 도발에 대한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왔습니다. 먼저 연안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차기 호위함이 실전 배치됐습니다. 천안함 대신 배치된 2,300톤급 차기 호위함인 인천함은 북한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신형 음파 탐지기와 어뢰 음향 대항탄, 해상 작전 헬기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 경비정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유도탄 고속함과 이동형 수중탐색 음파탐지기가 설치된 대잠 고속단정도 배치됐습니다. 포격전 당시 유일한 대응수단이었던 K9 자주포는 두세 배가량 문수를 늘렸고 다연장 로켓과 신형 대포병 레이더, 코브라 공격헬기 등도 서북도서에 신규 혹은 추가 배치됐습니다. 북한의 해안포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스파이크 미사일도 전력화가 완료됐습니다. 지난달엔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한국군 잠수함 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한반도 전역에서 더 효율적인 수중 작전 능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한국해군 정승균 대령입니다.
잠수함 사령부 장병 총원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해양 주권과 해양 권익을 보호하는 핵심 전략 임무를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 해군은 오는 2018년까지 209급과 214급 잠수함 18척, 2030년까지는 수직 발사대에서 탄도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3000톤급 잠수함 9척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서울에 설치되는 UN 북한인권 현장 사무소가 2분기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현장 사무소는 앞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기록할 UN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가 2분기에 서울에서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고 UN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밝혔습니다. UN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대변인실은 23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현재 한국 정부와 북한인권현장사무소 설치와 관련한 행정적인 문제들을 마무리 짓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변인실은 어떤 행정적인 문제가 남았는지 더 이상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지난해 2월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인권현장사무소 설치를 권고했고 UN인권이사회는 지난해 3월에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에 이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어 유엔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현장 사무소를 서울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제안했고 한국 정부가 이 같은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이후 유엔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한국 외교부 또 서울시와 현장 사무소를 서울 종로구 서울 글로벌센터 빌딩에 설치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해왔고 직원 채용 절차도 밟았습니다. 앞으로 현장 사무소는 COI가 수집한 자료와 증거를 토대로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한 작업을 지원하는 한편 북한의 인권 침해 증거를 보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루주키 다루스만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UN인권이사회에서 지난 16일 열린 북한인권 상호대화에서 현장 사무소가 UN의 기본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t is crucial that this structure can function with independence and sufficient resources and is not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가 충분한 재원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또 현장 사무소가 보복이나 협박의 대상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되어 있는 북한 인권 결의안은 서울 북한인권현장사무소에 충분한 인적, 물적 지원을 하도록 유엔 사무총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현장사무소가 북한인권과 관련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엔인권 최고대표에게 오는 9월 인권이사회의에 현장사무소 현황을 구두 보고하고 내년 3월 회의에는 구체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그동안 현장 사무소 한국 설치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은 지난해 6월 현장 사무소 서울 설치가 미국과 한국의 몰약이라며 초호의 용납 없이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의 농업 생산 증가율이 지난 2007년 이후 아시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특히 토지 생산성은 한국의 1961년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농업 생산이 지난 2007년부터 2012년 기간 동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세계식량정책연구소는 UN 식량농업기구 FAO의 자료를 토대로 최근 발표한 2014-2015 세계식량정책보고서에서 이 기간 중 북한의 농업 생산 증가율이 -0.8%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 연구소의 닌 프레트 알렉산드로 연구원은 2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기간 중 아시아에서 농업 생산량이 줄어든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고 말했습니다.
Of course, a negative number means that there has been years of poor performance in North Korea, right? With those negative growth means that, you know, that year they produce less.
아시아에서 북한 다음으로 농업 생산 증가율이 낮은 나라는 부탄으로 2007년부터 2012년 기간 동안 거의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과 베트남은 농업 생산이 각각 3.5%와 3.7% 증가했습니다. 북한의 토지 생산성도 지난 1990년 이후 하향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90년 북한의 토지 생산성은 1,532달러를 기록한 이후 2005년 1,517달러로 줄어든 데 이어 2012년 1,450달러 수준에 머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토지 생산성은 토지 1헥타르당 생산되는 총 농업 생산량을 의미합니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1990년 이후 토지 생산성이 감소 추세에 있는 나라도 북한이 유일합니다. 알렉산드로 연구원은 2012년 기준으로 북한의 토지 생산성은 한국의 1961년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You will see that in the figure I will send you. You know, the evolution of land productivity in North Korea since, let's say, 2000 is very flat.
한국의 토지 생산성은 1961년 1,200달러 정도로 북한의 600달러보다 두 배가량 높았지만 2012년에는 북한에 비해 4배 이상 높았다는 설명입니다. 알렉산드로 연구원은 북한의 농업 정책과 기술 부족이 낮은 농업 생산성의 이유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There's not much progress. It's for the last 10 years. Since, you know, it could be a policy problem.
알렉산드로 연구원은 토지 생산성 외에 남북 간의 노동 생산성 격차도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In 1961, labor productivity i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was the same, about 500 international dollars per worker. In 2012, labor productivity
1961년 남한과 북한의 노동 생산성은 각각 1인당 500달러 수준으로 비슷했지만 2012년에는 북한이 1233달러인 반면에 남한은 9063달러로 7배 이상 차이가 벌어졌다는 설명입니다. 국제식량정책연구소는 UN 식량농업기구 FAO의 자료를 토대로 매년 세계 식량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한국학 중앙연구원이 최근 탈북자에 대한 연구의 하나로 21세기 디아스포라 북한 이탈 주민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편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한 대학원 김복수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터뷰의 노시창 기자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복수 교수입니다.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의 의미를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예, 왜 이번 연구에 그런 제목을 붙이게 됐는지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글로벌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이제 세계적 이산이라는 말이죠. 이런 세계적 이산의 문제로 북한 이탈 주민 현상을 보고자 하는 것은 북한 탈출 주민의 수가 증가하고 그들의 거주 지역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또 그곳에서 난민주의도 인정받지 못한 채 불법 체류자 신분의 국제적 떠돌이로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이 적지 않는 등 그들의 삶이 전체적으로 세계화, 복잡화되면서 정착의 어려움이 일상화, 사회 구조화되는 복잡다단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탈북자들이 네. 초기에는 한국행을 선택했지만 최근에는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등으로 이주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아주 근래 일어난 현상인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런 현상이 있어 왔나요?
비교적 최근의 현상으로 이제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이제 입국한 이제 탈북자 수가 벌써 거의 한 3만여 명에 이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들이 뭐 이제는 북한에서도 그렇지만 남한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이 좀 체제가 다르고 또 남한 사회에 오니까 여러 형태의 차별이나 소외 이런 것들이 좀 있고 또 그런 거에 따라서 남한 사회 정착이 좀 어렵고 이제 좀 적응하기가 어렵고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보다 나은 삶 그리고 또 자녀 교육 이런 거를 위해서 한국을 등지고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이렇게 이제 여러 나라로 나가는 북한 이탈 주민수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미래가 이렇게 보장되지 않고
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실제적으로 봉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인들이 네. 보기에 이 탈북자들에 대한 인상이 같은 동포인데 왜 차별 의식을 갖게 되는 걸까요?
이 문제는 이제 참 이제 그 한국도 이제 굉장히 다문화 사회로 이미 접어들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북한 이탈 주민 외에도 많은 그 외국 국적의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는데요.
네.
북한 이탈 주민들은 그런 그들 본인들을 이런 여러 가지 이 다문화 그 가정의 한 가정으로 한국 사회가 자꾸 생각하고 인정하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들과 다른 특별한 대우를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한국 사회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이 자본주의 사회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굉장히 사람들이 고단하고 바쁘기 때문에
네.
자기 외에는 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가 자꾸만 적어지고
네.
또 북한 주민,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관심을 더 많이 사회적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여러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에서는 현재 탈북자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한국 정부는 그간에 이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전한 조기 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지원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남한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 가족 관계 등록, 정착 지원금 지원, 주거 지원, 진학 및 학비 지원, 의료 지원, 취업 알선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고 예산의 경우에도 통일부 예산의 58%에 해당하는 1,200억 정도의 예산을 매년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 행안부나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단체 예산이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의 한국 사회 정착은 기대한 만큼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보고서는 탈북자 문제가 세계적 사회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남한 정부가 북한 이탈주민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재반 지원 정책과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이제 저희 보고서의 주요한 내용인데요. 하나원 교육의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해 보면은
네.
하나원 교육의 교육 기간이 길고 지루하다. 저희들이 저 인터뷰를 통해서 쭉 의견을 들어보니까 하나원 교육 기간이 길고 지루하다. 하나원 교육이 북한 이탈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북한 이탈 주민의 수준에 맞는 눈높이 교육을 해야 한다. 성공한 북한 이탈 주민 출신의 강사를 대폭 채용하는 것이 좋겠다. 정서적, 정신적 안정을 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최근 입국한 사람과 이전에 입국한 사람의 차이를 고려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런 여러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초기 정착 지원 정책의 개선 방안, 거주지 지원 정책의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저희 보고서가 다양하게 개선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내에서 탈북자를 지칭하는 용어가 북한 이탈주민, 귀순용사, 새터민 등 다양한데요. 이들 용어에 대한 정리를 하셨다던데 이 내용도 네.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용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제가 몇 가지만 들어보면
네.
뭐 월남자, 귀순용사, 난민, 망명자, 탈북자, 탈북 주민, 북한 출신, 남한 이주자, 자유 북한인, 북한 탈출 주민 이렇게 뭐 이보다도 더 많습니다만 이렇게 다양하게
네.
호칭하여 왔습니다. 저희 보고서에서는 가장 최근이라고 여겨지는 2010년 9월 27일 개정된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기되어 있는 그리고 이제 변화하는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북한 이탈 주민으로 용어를 가급적 통일해서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정작 탈북자들은 어떻게 호칭하기를 원하는지 혹시 그 부분도 좀 살펴보셨나요?
대체적으로 뭐 이 탈북자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상당히 많았고
네.
그래도 비교적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비교적 그렇게 거부감이 좀 적은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김 교수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학대학원 김복수 교수와 함께 한국 내 탈북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다양한 현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탈북자 출신 피아니스트로 현재는 한국에서 대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철웅 씨. 독특한 사연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는데요. 음악가로서 그리고 남과 북을 잇는 끈으로서 앞으로도 할 일이 많다고 말합니다. 서울의 박은정 기자가 김철웅 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음악은 탈북 음악가 김철웅 씨가 연주하는 아리랑 소나타입니다. 김철웅 씨는 자작곡인 이 곡에 남북한의 문화를 연결하는 끈이 되고 싶다는 꿈을 담았는데요. 북한의 고위 당원인 아버지와 교수인 어머니 사이에서 넉넉한 생활을 했던 음악가가 이렇게 한국에서 꿈을 펼쳐야 했던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김철웅 씨는 평양 음대를 졸업하고 평양 국립교향악단에서 활동한 음악가입니다.
저는 평양에서 피아노를 배우고 평양음악대학을 다녔고 러시아의 차이콥스키 국립음악원을 유학을 하고
이렇게 부족할 것 없던 그의 운명이 바뀐 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연주한 한국의 음악 때문이었는데요.
평양의 국립교향악단에 있을 당시에 제가 사랑했던 여자 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하려고 쳤던 곡이 문제가 돼가지고 보이브에서 심할소를 쓰게 됩니다. 근데 그 곡이 정말 너무너무 유명한 곡이었죠. 프랑스의 팝피아니스트인 리차드 클라이더만의 가을의 속삭임이라는 곡이었는데요. 그냥 한국에서는 서울에서는 그냥 뭐 호텔 커피숍? 일반 커피숍에서도 너무 흔히 들을 수 있는 곡인데 북에서는 그게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퇴폐적인 곡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곡이 문제가 돼서 보이브의 심할소를 쓰게 되었고요. 제가 그 심할소를 쓴 이후에 어떤 내 나름대로의 음악의 자유, 그러니까 누구도 터치 안 하는 그 피아노를 치고 싶어서 분연히 탈출을 감행했고 탈북에 성공을 해서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피아노를 자유롭게 치지 못해 북한을 떠난 그가 한국에 와서 처음 자리 잡은 곳은 충청북도 청주였는데요. 피아노를 치는 사람인지라 청주에서 딱히 일자리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에 와서 탈북민들과 연결돼 그들의 집에 얹혀 살면서 처음에는 피아노 학원에서 강사를 했고 서울 화곡동의 술집에서 피아노를 쳤습니다. 또 북한 예술단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인맥이 넓어졌고 독특한 사연을 갖고 있는 그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그 가정이 그냥 뭐 정말 피아니스트인데 피아노라는 것을 전혀 본지도 못한 사람들 속에 쌓여서 남의 집 어떤 그 일도 도와줘야 되는 삶도 살았고요. 그리고 목재소에서 나무도 날라봤고 계기는 되게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 탈북 공연단들 많잖아요. 거기 원조가 제 저예요. 제가 지금 모든 예술단의 레퍼토리를 제가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하다가 그 예술단이 결국에는 약간은 장사치처럼 이렇게 전락되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1년 정도 딱 만들어 놓고 그냥 나왔는데 그 공연단 다닐 때 그 큰 행사장 할 때마다 피아노가 있는 데는 제가 피아노를 연주를 했어요. 근데 그러던 관객 중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네 어떤 연주를 하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냐 해서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처음에 피아노 그러니까 그런 분들 클래식하고 한국계 클래식계하고 좀 인연이 됐고요.
김철웅 씨는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은 창작곡과 더불어 북한의 음악들도 많이 연주하는데요. 음악을 통해 한국인들과 세계인들이 북한에 관심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연주가는 전달자라고 해요. 훌륭한 연주가일수록 창작자의 마음을 그대로 오버랩해가지고 관객에게 전달해주는 전달자적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많이 연주하는 곡 중에 북한 곡들이 꽤 있는데요. 그 곡을 연주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북한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런 거를 만들 줄 아는 이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북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싶고 그럼으로 통해서 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한국에서도 이름난 음악가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김철웅 씨. 앞으로의 포부도 큰데요.
저는 제 지금 뭐 음악적인 목표는 한국적인 걸 가지고 서양 악기인 피아노에다 자꾸 녹여를 내므로써 우리 민족의 우월성도 외부에 알리고 또 그런 곡들을 통해서 남북이 같이 흥얼거릴 수 있는 음악 장르를 만드는 게 꿈이고요. 또 그리고 또 두 번째로서는 연주가도 연주가지만 후배들을 좀 키우고 싶어요. 애들을 좀 잘 교육을 해서 클래식 음악도 가르치고 해가지고 내 나름대로 오케스트라 유스 오케스트라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탈북한 애들뿐 아니고 남한 애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애들은 통일이니까 음악으로 하모니로 통일이 됐다 이런 것도 동네 알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점점 자라면 그게 작은 통일이 아닐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악가 김철웅으로서뿐만 아니라 탈북민 김철웅으로서의 계획과 소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이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드는 것.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좀 더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좀 그 가교적 역할을 하는 것. 이런 것으로 통해서 제가 항상 했던 말 중에 뭐 나로 인해서 뭐 통일이 뭐 3분 좀 앞당겼으면 좋겠다. 근데 그 3분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 우리가 일생의 3분이라는 건 정말 순간이 지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라도 나는 통일에 뭔가를 이바지하고 싶다 이런 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하게 된다면 좀 더 그 가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오는 29일 일요일 밤 방송부터 VOA 한국어 방송 단파 주파수가 바뀝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로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11935kHz로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밤 8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하고 계시는 중파 AM 1188kHz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 방송은 매일 저녁,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VOA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워싱턴에서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정상회담이 열린 가운데 미국은 아프간의 요청에 따라 현지 주둔 미군 병력의 철군 일정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추락사고로 탑승자 150명이 전원 사망한 독일 여객기에는 미국을 포함해 15개국 승객이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자유무역지대 3곳을 추가로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미국과 아프간 정상회담 소식부터 살펴보죠.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4일 워싱턴을 방문한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도 가졌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가니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현재 아프간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의 철군 일정을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아프간에 얼마나 많은 미군이 주둔 중입니까?
9,800명입니다. 미국이 9.11 테러 직후인 2001년 아프간 전쟁을 시작할 때 한때 10만 명이 넘는 미군 병력이 아프간에 주둔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미군 전투 임무의 종료를 선언했고요. 치안 임무를 아프간 정부군에 모두 이관했습니다. 현재 남은 병력은 아프간 안정화 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주요 임무는 아프간군 훈련 지원과 제한적인 대테러 임무입니다.
철군 일정을 얼마나 늦추는 건가요?
오바마 대통령은 당초 올해 말까지 아프간 주둔 미군 병력을 9,800명에서 5,500명까지 줄일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말까지는 필수 요원만 남고 완전 철군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일단 올해 말까지 9,800명 병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철군 일정을 재조정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내년 말까지 완전 철군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철군 일정을 늦추는 건 아프간 안보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철군 시기 조정을 먼저 요청한 건 아프간 정부고요. 미국이 이를 받아들인 건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아프간이 여전히 매우 위험한 지역이라며 반군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고 아프간 안보를 위해 현재 주둔 중인 미군 규모를 몇 달 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이후 별도의 성명에서 미국이 아프간 철군과 관련해 유연성을 보인 것은 아프간의 치안을 확보하고 동시에 아프간이 테러 분자들의 공격 기지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군은 올해 폐쇄 예정이었던 칸다르와 잘랄라바드 공군 기지도 아프간 정부의 요청에 따라 가능한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가니 대통령은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가니 대통령은 미국의 이런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미국의 안보 지원으로 필요한 개혁을 가속화하고 아프간군도 더 나은 지위와 훈련 속에서 본연의 임무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니 대통령은 미군의 추가 군사 지원 약속에도 감사를 표했는데요. 미국은 아프간이 35만 2천 규모의 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는 2017년까지 최대 8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단 아프간은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 약속한 경제개혁과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정부개혁을 이행해야 합니다.
가니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미군의 희생에 대해서도 거듭 감사를 표하더군요.
그렇습니다. 가니 대통령은 아프간에서 처음으로 민주적인 선거와 정권 이양을 통해 대통령이 된 인물인데요. 가니 대통령은 아프간의 민주주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여한 많은 미군과 민간인들의 희생 그리고 미국인들의 지원에 거듭 감사를 표했습니다. 가니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워싱턴 인근 알링턴에 위치한 국립묘지를 방문해 무명 용사비에 헌화했는데요. 알링턴 국립묘지에는 아프간 전쟁에서 희생된 미군 2,300명이 묻혀 있습니다.
이번엔 독일 여객기 추락사고 속보 전해주시죠.
네, 독일 저먼윙스 소속 여객기가 24일 프랑스 남부 알프스 산악지대에 추락해 탑승자 150명이 전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프랑스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25일 날이 밝으면서 수색과 시신 수습 작업이 다시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험한 사막 산악지대인데다 기상상태도 좋지 않아서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추락 현장에 접근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합니다. 조금 떨어진 수색본부에는 요원들이 태운 헬리콥터가 오가는 등 분주하고 긴장된 분위기입니다.
관련국 정상들이 추락 현장을 방문했다고요?
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그리고 독일에 이어 가장 많은 탑승자가 사망한 스페인의 마리아노 라조이 총리도 현장 주변을 방문했습니다. 여객기 잔해가 있는 추락 현장은 접근이 어려워서 가지 못했고요. 대신에 수색 본부가 설치된 인근 지역에서 수색 책임자와 요원들을 만났습니다.
비행 기록 장치인 블랙박스도 찾았죠?
네, 보통 여객기에는 두 종류의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조종석 음성 녹음 장치와 비행 정보 기록 장치입니다. 베르나르 카즈니브 프랑스 내무장관은 이중 조종석 음성 녹음 장치를 수고했다고 밝혔고요. 일부 손상됐지만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파리로 보내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분석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블랙박스인 비행정보 기록 장치는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락 원인에 대해서 추가로 알려진 게 있습니까?
아직 정확한 추락 원인은 알 수 없는데요. 전문가들은 기체 결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레이더에 잡힌 여객기의 비행 흔적을 보면요. 추락 8분 전 해발 11,500m의 순항 고도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급강하면서 추락 직전에는 1,800m까지 고도가 뚝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 8분 동안 조종사들이 관제탑에 조난 신호나 기체 결함 신호를 보내지 않은 것이 의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항공기 결함 또는 조종자의 실수 등 여러 가지 추락 원인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원인은 앞으로 당국의 발표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공중에서 찍은 여객기 잔해 사진도 공개됐는데요. 창문이 있어서 동체 일부로 보이는 잔해가 구겨진 채 떨어져 있고요. 주변에도 작은 물건들이 흩어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탑승자들의 국적도 공개됐죠?
공개됐습니다. 이번 추락사고로 승무원 6명과 승객 144명 등 탑승자 150명 전원이 사망했는데요. 저먼윙스 발표에 따르면요. 승무원을 포함해 독일 국적자가 67명, 스페인 국적자가 49명으로 독일 다음으로 많았고요. 이 밖에 영국 3명, 카자흐스탄 3명, 미국 3명 등 15개국 탑승자가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도 자국인 2명이 탑승했다고 밝혔는데요. 중국이나 한국 등 다른 아시아 국적 탑승자는 없었습니다.
미국인 희생자 신원이 밝혀졌나요?
네, 미국 언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미 동부 버지니아 출신의 이본 셀케와 그의 딸 에밀리를 포함해 3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모든 사고가 다 그렇겠지만 추락 여객기에 탔던 탑승자들의 안타까운 사연들도 공개돼서 마음을 무겁게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추락 여객기는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출발해서 2시간 비행 후 독일 뒤셀도르프에 도착할 예정이었는데요. 탑승객 중에는 독일의 한 마을 출신 고등학생 16명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르셀로나 인근 학교에서 열흘간 교환학생 연수를 마치고 인솔 교사들과 함께 귀국하던 길이었는데요. 특히 학생 중 한 명은 공항으로 가는 길에 여권을 두고 온 사실을 발견하고 숙소로 돌아가서 극적으로 사고를 피할 뻔했는데요. 머물던 집 가족이 직접 공항으로 데려다주는 바람에 여객기에 탑승했다고 합니다.
네.
한편 같은 학교 학생은 인터뷰에서 여객기에 탑승한 친구들을 모두 잘 알고 돌아오면 함께할 계획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볼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아시아로 가보죠. 중국이 자유무역지대를 추가로 건설하기로 했다고요?
네, 중국 관영신화통신이 25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시진핑 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자유무역지대 세 곳의 추가 설립을 승인했는데요. 광둥과 푸젠 그리고 텐진 자유무역지대입니다.
이미 이들 지역에 자유무역지대가 설치될 거라는 관측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지난해 12월 세 곳이 자유무역지대 건설지로 선정됐다는 발표를 한 바 있고요. 또 지난 3월 1일에 공식 출범식이 열릴 거란 보도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18일에 광둥 자유무역지대 출범식이 열릴 거란 보도도 나왔지만 역시 열리지 않았는데요. 그러다가 이번에 중국 관영 매체에서 정식으로 승인 결정을 발표한 겁니다.
네, 중국이 이미 자유무역지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은 첫 자유무역지대인 선전 경제특구에 이어 지난해 9월 상하이 자유무역지대를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제 개발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새 자유무역지대는 앞으로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서 개발됩니까?
네,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요. 광저우 자유무역지대는 홍콩과의 경제통합 가속화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푸젠 특구는 타이완과의 통합, 그리고 텐젠 특구는 베이징과 허베이 주변 도시들의 통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보도는 또 상하이 자유무역지대도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는데요. 새 자유무역지대 건설로 경제개혁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접근에 대한 개방을 넓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와 관련해서도 서비스업과 선진 제조업 등에 대한 개방을 확대할 것이라고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설립 후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고요?
네, 최근 상하이 미국 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요. 대상 기업 380여 개 중 73%가 자유무역지대만의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자유무역지대를 열면서 위안화의 자유로운 교환과 금리 자유화 등을 약속했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 중국 관영 매체는 새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발표하면서 기존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아시아 소식 살펴보죠. 일본이 상당히 큰 군함을 취역시켰군요.
그렇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최대 규모 호위함인 이즈모가 25일 취역했는데요. 일본 해상자위대는 25일 요코하마에서 호위함 이즈모의 인도식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함이 상당히 커서 항공모함급 호위함이라는 얘기도 있다면서요.
네, 그런 보도가 많은데요.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 이즈모는 배수량이 19,500톤이며 길이 248m 그리고 폭 38m의 규모입니다. 또 이즈모는 헬리콥터가 최대 5대까지 동시에 이착륙할 수가 있고요. 자위대가 도입할 수직 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도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번에 취역한 이즈모는 갑판이 평평해서요. 항공모함과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그러나 일본 정부는 헌법상 공격용 항공모함을 보유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 호위함은 통상적인 전투기가 뜨고 내리는 기능은 없어서 항공모함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중국과의 영유권 갈등을 염두에 두고 새 군함을 만든 거겠죠?
아무래도 그런 추측과 해석이 많은데요.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즈모 같은 호위섬 한 척을 건조하고 있고요. 2년 후에는 대형 호위함 4척을 일본 주변에 투입해 운용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날씨입니다. 목요일인 26일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북한 전역이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1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입니다. 신의주도 맑겠습니다. 최저 0도, 최고 10도. 해주 맑겠습니다. 최저 1도, 최고 12도. 함흥 역시 맑겠습니다. 최저 0도, 최고 17도. 청주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1도, 최고 기온은 12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 맑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먼바다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2015년 3월 26일 목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곧이어 5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와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를 방송해드립니다. 첫 순서 미국 뉴스 헤드라인을 통해 하루 동안 일어난 주요 미국 뉴스를 설명해드리고요.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뉴스에 나온 용어와 원리를 설명해드립니다. 이어진 아침 방송 미국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미국은 지금 보내드립니다.
분명 누군가가 맡긴 짐인데 찾아가지 않는다면 이 짐은 과연 어떻게 처리될까요? 바로 이곳으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미 남부 엘라베마주의 스카츠보로.
이어진 아침 방송 일상의 대화에서 자주 쓰이는 영어를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논평 그리고 세계 뉴스까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오는 29일 일요일 밤 방송부터 VOA 한국어 방송의 단파 주파수가 바뀝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로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밤 8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하고 계시는 중파 AM 1188kHz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내가 할 말을 왜 못하겠냐 지금
말할 수 있는 자유
무슨 밤이나 낮에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지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 세상에 부러울 것 없다던 그곳을 떠나고 나서야 자유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남한의 모든 시민들은 거주의 자유, 이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모든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북한이
근데 인간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거라구나 하는 게 헛살았구나 하는 게 세대야. 또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또 마음이
낯선 한국 자리가 힘들고 또 살갑지 않은 주위의 시선에 마음 아플 때도 있지만 뭐든 할 수 있고 땀과 노력의 보람이 무엇인지 한국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되게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껴요. 달마다 월급을 탈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 살고 있는 2만 5천 명에 가까운 탈북자들 내일의 희망을 일구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 둘이 있고 내 집이 있고 쌀떡에 쌀이 넘치나고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지금 내 하는 일에서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훗날 통일이 되면 그 내 고향에 가서 그냥 그걸 알리고 싶어요.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